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위한 백신 접종의 변속기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며 일종의 언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5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민주당과 유권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켄터키에서 총기와 폭발물 등을 소지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5일 엘라베마주 북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는 로이세일 로드에 위치한 세포디 현대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청소년 자세 교정, 각종 통증 전문, 제2조 척추신경 한방병원, 기계치료를 넘어 정성스런 수기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15년 경험의 제2조 척추신경 전문의, 개인별 맞춤치료를 전문으로 학교와 우체국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과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원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제2조 척추신경 703-539-8822 703-539-882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의 변속기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100일이 될 때까지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임 100일까지 백신 1억 회분을 마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두 배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은 4월 30일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과 접종 부진이 해소되면서 자신감이 붙자 좀 더 큰 목표로 골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58일 만에 이미 1억 회 접종 목표를 달성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가 약 250만 건이라며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취임 100일 무렵 2억 500만 회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전날인 2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속도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현재 미국이 일주일에 1,600만에서 2,0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준수, 사업체와 점포의 폐쇄 등을 요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거나 사업체와 점포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조였던 방역 규제의 고삐를 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업무를 책임지는 주 정부들은 그러면서 백신 접종 대상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을 넓히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료시설 인력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직원 등의 방역의 최전선에 있거나 취약계층으로 국한됐던 백신 접종 자격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사실상 제약이 없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넓힌 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유타주 등 다섯 곳은 이미 접종 요건을 16세 이상의 성인 전체로 낮췄으며 조지아와 텍사스주는 이달 하순께에는 16세 이상 전체에게 접종 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공급 여건이 허용한다면 다음 달 15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이날까지 미국에서 5개 주가 16세 이상 성인 전원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줬으며 최소한 22곳이 4월 말까지 같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의 위협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을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나는 또한 일정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한 비핵화 해법 모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5일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민주당과 유권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는 이날 우편 투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100, 반대 75표에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34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캠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우리 주의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법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 감독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우편 투표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지게 됩니다.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우편 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대선 사기 주장을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과 유권자 단체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를 비롯한 공화당의 투표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내가 아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를 비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 민주당 글로리아 버틀러 원내대표도 우리는 지금 짐 로크 시대 이후 본 적 없었던 투표권에 대한 거대하고 뻔뻔한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 조지아 프로젝트 등 유권자 단체 세 곳은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투표 권리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날 오후 늦게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는 법 제정 움직임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8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으며 그 외 1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1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음주운전 심각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32년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마우리와츠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의 명성 높은 마우리와츠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703-256-8797, 703-256-8797.
요즘 코비드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좀 나아지고 코비드 백신이 출시되었지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는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입니다. CDC 권고사항에 따르면 코비드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친숙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코비드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간단한 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실천하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cdc.gov/coronavirus에서 백신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며 일종의 언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중점적인 홍보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취임 후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접종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는 취임 100일까지 백신 접종 목표를 2배인 2억 회로 늘려 잡았고 35일이 지나면 학교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답에서 전염병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도 처음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며 바이든 대통령을 괴롭힌 주제는 남부 국경지대에 밀려드는 이민 행렬 문제였습니다. 그는 친 이민 정책이 미리급자 급증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늘어난 게 아니다라면서 날씨가 풀리는 연초 이민자 급증은 반복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곳곳에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식 이민 정책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민을 늦추지도 못했다고 혹평하면서 그가 해체한 것 위해서 재건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 양해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에 대해 협력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자신의 역점과제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협력과 분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서 나는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선출됐다고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때때로 두서없이 언급하고 몇몇 순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업무와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켄터키에서 총기와 폭발물 등을 소지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6일 NBC와 A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켄터키 대학 경찰은 렉싱턴에 위치한 켄터키 대학병원을 나서던 브라이언 캐너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그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차량에서는 방탄복과 함께 폭발물로 의심되는 것들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캐럴은 병원에서 서쪽으로 13마일 떨어진 베르사유에 거주해왔습니다. 베르사유는 이날 그가 총기를 소지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켄터키 대학 경찰에 통보했으며 이에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 및 소방 및 폭발물 처리 당국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캐럴은 총기 소지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후 연방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캐럴이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애틀랜타 일대에서는 지난 16일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이 마사지숍과 스파를 비롯한 3개 업소에서 총을 쏴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 킹스퍼스에서 한 남성이 총기로 난사해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24일 한 마트에 소총을 지닌 채 들어간 2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정신질환 감정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알리사가 정신감정 진단을 받는 동안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알리사는 25일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죄수복을 걸친 그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2일 범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알리사는 이날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한 번 답한 것을 빼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캐스린 헤럴드는 알리사의 정신질환을 다루기 위한 정신건강평가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알리사가 진단을 받는 동안 보석 없이 교도소에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알리사 가족은 그가 반사회적이고 피해망상에 시달렸다면서 정신질환이 총격사건의 동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리사가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성급하게 정신질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고 USA Today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주장을 그대로 공개하며 성중독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벤더빌트대 의학보건사회센터장인 조너선 매칠 박사는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는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은 없다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지만 이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만적인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의학협회 제프리 갤러 회장도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은 전체 총기 사건의 1%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과 폭력을 연계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낙인찍기 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엘라베마 북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26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1,200명이 거주하는 마을 오핫키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오핫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상당수 주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서 집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잔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다친 생존자들을 돌보며 추가 희생자가 있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송전선 피해로 전기가 끊겨 3만 5천 명 주민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주민 앨리슨 올레드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울음이 나왔고 끔찍했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매우 어두웠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라베마주 플로렌스의 한 경찰관은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벼락을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의식을 회복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26일 배우 제니퍼 가너와 함께 엘라베마를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을 홍보하려 했으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미시시피주 동부에서부터 조지아주 서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 일부까지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번개와 홍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제법 있네요.
그러게. 이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제 건강보험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뉴스 보니까 2월 15일부터 오바마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
경험 많고 친절한 스마트 보험에 연락해봐. 아주 저렴하고 혜택 많은 보험을 추천해준대.
그래요? 스마트 보험에 전화해야지.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주세요. 스마트 보험 703-639-0882 703-639-0882.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메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20%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안녕하십니까. 민자동차 정비의 민병섭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민자동차 정비가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손길로 여러분의 차를 제 가족의 차와 같이 보살핀다는 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하게 차를 맡기실 수 있는 곳 민자동차 정비입니다.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상의 PNC은행 건너편 민자동차 정비 703-869-9691 869-9691.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팬데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콜린스 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공급은 충분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집단 속의 망설임이 집단 면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점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이는 팬데믹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된 후 두 번째로 감염됐을 때는 형성되는 면역력이 백신 접종 시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염성이 강한 변종의 전염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의료상의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여름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 전역에서 1억 6,900만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으며 이 중 77%인 1억 3천만 회분 이상이 접종됐습니다. 미국의 인구 26%인 약 8,550만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했으며 인구의 약 14%인 4,600만 명 이상이 두 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전날 브라질 코로나19 상황에 관해 언급하면서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브라질의 어려운 상황을 우려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백신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의 주도 마나우스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한 전파력을 가진 마나우스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춰 미 보건당국과 언론은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지사들과 수시로 충돌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의 확산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13일부터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와 백신 제공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드리고 파시에코 브라질 상원의장은 최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백신 가운데 일부를 브라질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하원에 출석한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셀루 케이로가 보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매일 100만 명씩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백신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올해 안에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5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역시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저렴한 가격과 유통상의 장점 등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백신 생산의 유통을 둘러싼 회사 측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백신 자체의 신뢰성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2일 발표에서는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 79%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사흘 뒤인 25일에는 이를 76%로 낮췄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는 시간이 지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수정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17일까지 시험 결과를 우선 발표했으며 이후 데이터를 추가한 결과 효과가 76%로 집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 역시 유럽에서 혼동을 불렀습니다. 지난 1월 독일과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65세 미만에만 접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대가 윤리적인 이유로 18세에서 55세 연령층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노령층에 대한 임상시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우리 팀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백신 제조는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처리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센터의 소장은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잘못에 의한 실수가 매우 좋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미들의 반란으로 화제가 된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여전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탑은 전장보다 52.7% 치솟은 183.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부진으로 33.8% 하락한 지 하루 만에 하락분을 다 만회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지난 23일 장마감후 공개한 4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변신 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구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게임스탑에 대한 별다른 뉴스가 없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라고 CN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연초 공매도 세력의 반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매수에 힘입어 1600% 이상 폭등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후에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급등락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장 막판에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힘입어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도입했던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중단과 배당금의 지급 동결 규제를 오는 6월 30일 이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덕분에 JP 모건 체이스는 1.3%, 시티그룹은 2.3%, 웰스파고는 3.1% 각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 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안녕하세요. 센티빌의 핑크옷 가게가 겨울옷 대방출 빅빅 세일합니다. 앞으로 딱 2주 동안만 티셔츠, 맨투맨, 보그르 잠바, 기모바지, 조끼, 블라우스, 니트 원피스와 가디건을 10불, 20불, 30불, 핸드메이드 자켓, 패딩과 롱코트를 50불에 장만하세요. 매일 깜짝 이벤트에선 그동안 구입하기 망설였던 옷들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어요. 엄마와 딸이 한 곳에서 쇼핑하는 장소로 유명한 핑크. 센티빌 롯데마켓과 같은 몰에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합니다. 703-397-7727. 핑크에서 만나요.
걱정 뚝 안심업 이신욱 회계사무실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 자금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ylcompany.com에 접속하셔서 문의하여 주세요. 24시간 주 7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는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및 시카고 대학교 MBA를 졸업하였으며 고객이 보지 못한 분까지 챙겨드립니다. SBA 긴급 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세금 보고는 이신욱 회계사무실에서 하세요. 전화번호 703-345-9594 www.yicompany.com.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특수본의 내사와 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지난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 전 행복청장 등 현직 고위 강직자도 2명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의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관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입니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제곱미터와 함께 부지내로 이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습니다. 인근 와촌과 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 후보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직 대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2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부산을 3기 암환자에 비유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오가듯이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부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한 취지였지만 부산 시민을 암환자에 모두 비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부산시 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초라한 도시, 박재호 의원의 한심한 부산시민에 이은 김영춘 후보의 3기 암환자라면서 경망스럽다, 민주당은 부산과 싸움하러 나왔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웅 의원은 부산이 아니라 민주당이 암환자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영춘 씨의 발언을 접하고 크게 화가 나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면서 암환자를 민주당에 비유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암환우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 치매라고 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막말 중독도 병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막말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여권의 비판적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 후보를 향해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쳐라.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어요. 당에서 막말주의보를 내렸다더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여 년 전 피격된 천안함이 더 강력한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호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국급 호위함 7번함 한 명이 천안함으로 명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국급 호위함은 대공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2,800톤급의 호위함입니다. 201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당시 천안함의 경우 1,000톤급의 초계함이었습니다. 통상 신형 함정의 한 명은 진수 전 해군본부의 한명 재정위원회를 거쳐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대구급 호위함은 대구함을 시작해 지역명을 따고 한 명을 짓고 있습니다. 해군은 전날 한명 재정위원회를 열고 67번함 한 명을 포항함과 천안함으로 각각 제정했습니다. 한명 공개는 진수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번처럼 대통령이 한 명을 진수 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천안함의 부활의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주 유엔 미국 대표부를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의 새 대북정책 수립 막바지 단계인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대북제재위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가 아닌 산하 대북제재위 회의를 소집한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신중한 대응이라고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대사급들이 직접 참석하는 안보리 공식 회의보다 상대적으로 직위가 낮은 외교관들이 모이는 제재위 회의에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최정화였습니다.